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3장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사실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멀리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던 세례요한이 사역하던 곳은 남쪽 유대 지방이었고, 그래서 뭐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 뭐 이런 곳에서 찾아오면 뭐 그래도 멀기는 해도 그래도 갈만하다 싶은데, 이 요한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 기록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제일 멀리서 찾아온 겁니다. 갈릴리에서 찾아오셨으니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이 유대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그냥 뭐 폰만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록이 없죠. 그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사역할 때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무 기록이 없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기록되는 내용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실질적인 첫 사건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이 세례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독특하고 부자연스러운, 부조화스러운 그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먼 곳에서 찾아오셨는데 또 자기 가는 사이에 세례 주는 건데 그걸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이거는 무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요한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요한은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주시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본문에서는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서 요한이 허락을 받고 이제 세례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요한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세례를 주고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때 세례받고 죄사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다 이걸 믿으면 세례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놓고 보면 이 사도들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역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세례받고 거듭나고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세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세례를 나중에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세례를 받았을까?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지껏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법들을 주님이 다 긍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례관이 여지껏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네가 뭔데 세례를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관의 사역을, 세례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할례도 받으시고 제사드리는 성전에도 드나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얼핏 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신부가 아버지가 손을 잡고 다 신랑에게로 가서 넘겨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그렇게 신부가 이 신랑에게 넘어가는,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이제 더 이상 세례는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나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세례와 관련해서 잘못 생각하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마음속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또 하나님이신 분, 또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역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장면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사역하는, 메시아로 사역하는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제부터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이게 왕의 대관식이면 이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영광 받으시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거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대관식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만약 이 장면이 왕의 대관식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못 됐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된 게 아닌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 올려보낼 때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뿌리거나 아주 영광스러운 뭐 이런 왕관을 씌워주거나 보석을 쥐어주거나 뭐 칼을 주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물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도대체 이런 과정을 높임받거나 왕의 대관식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과정으로 왕을 세워본 적이 없고 다른 문화에서도 이런 쪽으로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장면을 예수님이 영광받으시는 장면 혹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장면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이해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그 모순적인 부분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처럼 대우를 받으시는 거죠.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받으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앞부분에 나온 건 출생하신 것만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원래 영광받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마치 죄인처럼 이 육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죄악 가득한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성육신을 하셨는가?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시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도둑놈처럼 쫓겨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상황을 살펴보다가 그러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거의 사역들도 잘 생각해 보면 성육신 하신 거, 애굽에 도피하셨던 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에 가셔서 가난하게 생활하셨던 거, 이게 다 사실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이나 받아야 되는 세례를 마치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스스로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양상은 이후에 앞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래서 죽임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놓고 보면, 주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주님은 태어나셨을 때, 세례 받으실 때, 사역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항상 어떠했느냐?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감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이 세례받고 있는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례요한도 그 당시 완전히 잘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맞기는 하지만 세례요한이나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그런 식의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주는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신가?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인처럼 취급받으시는 그게 주님이십니다.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받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악한 군인들,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하는 악한 죄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대우를 주님께서도 스스로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과 하나가 되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여김을 받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죄는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원래 죄인은 우리니까 우리가 형벌을 당하고 우리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임당하시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와 같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곳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도 나타나니까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다. 이게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든지 처음을 보면 나중에 어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내용은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준비할 때 보니까 야, 무언가 좀 대단한 게 나타나네 이러면 앞으로도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준비할 때를 보면 이게 억울할 것 같은데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억울한 일 벌어지겠죠.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겠죠. 주님께서 그걸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처럼 억울한 대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부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일정 부분 분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닮고 산다는 건 일정 부분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그것을 감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부분들에서 형통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누리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그런 상급들이나 좋은 일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받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쩌면 일정 부분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부당한 손해를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그걸 내가 다 해명하는 게 아니라 또 일정 부분은 감내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분인데도 앞에 주르륵 죄인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죄인들 뒤에 줄 서 계시다가 죄인들이 세례받는데 그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받는 거 선택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정도의 억울함과 분함은 내가 감내해야지.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면을 보시고 결국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분하고 억울한 일들을 참으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늘 감사하고 또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손해를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억울하고 분함에도 입을 열어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자가 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본성과 욕심이 남아있어서 내가 행한 것 이상의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곤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종 그렇지 못한 모습들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늘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기회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